구약학자 존 깁슨이 말한 것처럼 오늘 봉독한 창세기 34장은 창세기 전체 가운데, 아니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암울한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 세겜 땅에 있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버니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세겜을 비롯해서 그 성읍 남자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죽은 시신에 달려들어 약탈을 합니다. 성읍에 있는 여인들과 자녀들마저 사로잡아 노략질을 합니다. 스릴러 범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바로 야곱의 가정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당혹하게 합니다. 바로 앞선 33장에서 야곱은 극적인 형과의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기억하고 세일이 아닌 세겜 땅에 거주하며 베크시타에 주고 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 다음 장, 35장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3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35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두 예배 이야기 사이에 오늘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사건이 끼어 있어요. 야곱 전체 스토리의 구성만을 봐도 이 본문의 이야기가 매우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약 한 10년 정도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야곱이 10년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줘야 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 야곱의 아름다운 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기에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은 이런 두 예배 이야기 사이에 끔찍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들려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야곱의 아픔을 그리고 야곱의 가정의 비극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들려주었어요.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말이죠. 네, 하나님은 야곱의 아름다운 면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어두운 면도 사랑하십니다. 야곱의 성공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실패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좋은 모습도 사랑하지만 우리의 넘어짐도 약함도 하나님 여전히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픔의 이야기를 통하여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 고통의 비극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가정의 이 아픔의 이야기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생각하고 묵상했는데요. 특별히 34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장에서 나오는 특징 한 가지를 주목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빚어가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이 태중에서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그의 우여곡절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인생에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가 때로 고민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현현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야곱 인생에 가장 암울했던 이 34장 안에서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전체 가운데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유일하게 34장에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잊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가 있었기에 야곱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야곱이 그토록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왜 자신의 인생의 비극적인 이 순간에서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왜 성경은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을까요?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지난 날을 우리의 걸어왔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조상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분깃 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켰는지 이렇게 설명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홀로 광야에 있을 때도 황무지와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두 날개로 너풀거리며 그를 덮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를 지킨 것처럼 야곱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의 그런 극심한 자신의 고통 속엔 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네, 그것은 야곱은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사건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사건의 전말부터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났던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히브리 문헌으로 전해져 오지는 많은 책들 가운데 특별히 위경이라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 위경 중에 주빌리라고 하는 위경이 있는데 주빌리 30장 2절에 보면 그 히브리 유대 사람들은 이때 디나의 나이를 12세쯤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창세기 37장에 헤브론에서 요셉의 나이가 17이었더라 그랬으니까 이 세겜에 10년 동안 거주했던 정황들을 살펴보면 12살쯤 되었던 디나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그의 오라버니는 많아도 16입니다. 13살에서 16된 형제들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살해하고 도륙했던 것이고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던 디나는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갈대아 지역에서 태어났던 디나는 이 세겜 땅이 매우 궁금했겠죠. 호기심이 가득했겠죠. 하지만 디나의 그 행보는 그 땅의 남자들의 위협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서금의 추장 역할을 해왔던 하몰의 아들 중 그 추장 역할을 했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여러분, 세겜 땅의 추장 역할을 했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그 말은 이 세겜이 갖고 있었던 그 고울의 지위와 역할과 그리고 그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을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세겜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힘으로 그 어린 소녀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얼마나 무참하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2절을 보세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네 개 동사가 점진적으로 기술됩니다.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세겜은 그냥 우연히 마음의 욕정에 이끌려 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녀를 보고 주목하고 마음에 취하여 욕되게 하고 강간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마치 자신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실된 사랑이었을까요? 그가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내가 이 소녀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마치 이 장면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바로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취하여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의 아버지에게 내가 이 소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말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때 세겜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달라고 했을 때 간청의 표현이 아니라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난 이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가 말한 사랑의 고백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겜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 여인에 대해서 저지른 덮을 수 없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냐고, 그리고 내가 갚으면 되지 않냐고. 이건 역시 더 큰 또 하나의 폭력이었습니다. 세겜은 그렇게 10대 소녀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 주었죠. 자, 이제 내 딸 디나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야곱이 들어요. 5절을 한번 보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는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는지 우리에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해줬을까요?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6절부터였고요.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나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7절부터였어요. 그 전에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제3자 아니면 어쩌면 당사자였을지도 몰라요. 디나였을지도 몰라요. 그 누군가 그것을 본 증인이 전해줬을 수도 있지만 디나가 그 사실을 자신의 비극의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34장 1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읽어가는 이야기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겜과 하몰 그의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하몰과 야곱이 대화합니다. 야곱과 아들들이 대화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이 대화합니다. 그리고 세겜과 생애 사람들 남자들과의 대화합니다. 서로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사건을 경험했고 있었던 피해자 디나 아닙니까? 그 주인공 디나의 목소리는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디나가 비극으로 울고 있다, 울부짖었다, 괴로웠다, 슬펐다 이런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디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디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제3자들이 오늘 디나를 두고 이 사건을 풀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디나의 침묵을 우리는 유념하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세요. 야곱이 사실을 들었지만 들에 나간 아들들이 오기까지 그는 어떻게 해요? 잠잠하였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야곱의 침묵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딸이 능욕을 당했습니다. 어떤 아비가 딸이 능욕을 당하는데 잠잠할 수 있죠? 물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딸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레아가 낳은 딸이어서 그랬을까요? 야곱은 왜 여기서 잠잠해야죠?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나고 울고 울분을 토하고 당장 하몰에 찾아가서 뭔가 싸움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야곱은 할 말을 잃었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망연자실한 걸까요? 아니면 이 세겜 소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던 것일까요? 마치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디나가 침묵하고 야곱이 침묵했다는 것을 뭔가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지만 하지 않는 야곱, 그리고 마땅히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 당신을 보여줘야 하지만 당신을 나타내주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이 침묵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구성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야곱의 말, 마땅히 내가 들어줘야 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마땅히 듣고 싶지만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저는 이야기 속에 야곱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잃은 것처럼 그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디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야곱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첫째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죠. 1절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간 장면에서 시작했어요. 디나가 여기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봤다라는 것은 호기심으로 그냥 살펴봤다, 산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목하고 관찰하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보다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 사건을 열어주는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전개가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열어준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오늘 당시 야곱과 그의 딸 디나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온 가족이 갖고 있을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짚어주는 단면이에요. 자, 야곱은 지금 세겜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죠?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어서 형이 사는 세일이 아닌 세겜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형의 장자권을 받은 내가 그 약속을 이어받는 유업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100 크시타를 주고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그 유업을 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약속은 백크시타를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땅 문서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 말입니다. 더 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유업은 땅 백크시타를 주고 사서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 위에 살며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놓쳤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나의 삶의 자리를 간과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야곱의 실수였고 야곱의 놓친 부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창세기 34장 이 시작이 디나가 그 땅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술되는데요. 35장을 보세요. 35장 1절과 2절은 동일하게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35장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10여 년 동안 세겜 땅에 머물렀던 야곱과 그의 아들과 디나는 세겜 사람의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부여잡고 있었던 이방신들을 안고 살았습니다. 네,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간 것은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문화를 흠모하고 그 땅을 사랑했던, 그 땅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땅과 어울리는 여인이 되고 싶었던 바로 그 가족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간을 당했던 아픔을 겪었던 디나의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 그 야곱의 그 잠잠했던 그 순간, 사실 야곱은 거기서 잠잠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야곱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디나가 그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디나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할 수 없는 디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한 나의 가정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없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내게 선명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디나의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답답함, 두려운 마음 속에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있었는데 야곱은 듣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상황 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고요한 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의 찔림으로 그가 다가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 앞에 애통했어야 했습니다. 잠잠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디나를 찾아가고 디나를 끌어안고 레와 함께 하나님 이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애통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여기서 망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부르짖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주목합니다. 야곱은 잠잠하였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고요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잠잠해 있으신 것 같은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어려운 처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힘이 없을 때, 내 지금은 당신이 울부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첫 마음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도 내 가슴이 뛰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잃어버린 첫 마음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다가올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강박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결코 아름답지 않을 때, 그때는 당신이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울부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 우리 교회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흥 집회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나를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첫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에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을 사랑했던 과거 얘기 그만하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과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집회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복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찾아왔던 비극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둘째로 야곱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그의 가정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두 번째로 야곱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자, 7절에 들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내 누이가 당했을 고통, 내 누이가 당했을 비참함, 그것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야곱과 너무 대조적이죠. 야곱은 이렇게 분노를 했어야 했습니다. 형제들은 분노합니다. 이때 하몰이 찾아와 후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것을 요구하든 다 들어주고 무엇을 요구하든 다 줄 테니 이 세겜이 그토록 원하니 당신의 딸을 주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내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으면 그 당사자 아버지를 만났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사과를 해야죠. 어디에도 사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아버지, 그 아들 똑같이 내가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해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이 순수한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겜과 세겜 성읍 남자들에게 내가 이 제안을 받는 조건으로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이건 피해 복수를 위한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죠. 그 속임수도 한번 볼까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 그 아버지의 또 그 아들이에요.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아들들도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만이 아니었어요. 그 내용이 더 심각했어요. 할례를 제안해요.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사인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됨을 나타내는 증표로 나의 언약을 세우라고 했어요. 우리 그 장면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소중한 표식이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이 땅과 구별된 삶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표식이었어요. 이 아름답고 거룩한 표식은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안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피해 복수를 갚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거짓말로 말이죠.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할례를 행하면 내 딸을 주겠노라고 하는, 내 동생을 주겠노라고 하는 그들의 통혼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미 세겜 사람과 어울려 살 마음이 다 열려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할례를 행함과 동시에 딸 디나를 줬겠죠. 그리고 할례를 받는 셋째 날 그들이 힘겨워할 때 기습을 해서 그 남자들을 다 살해하고 디나를 데려오고 그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합니다. 피범벅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야곱이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이룬 뒤 가나안을 당도하고 그는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백흐시타를 주고 바로 이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엘,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쩌면 그 세겜 땅에서 올려드린 그 예배 한 번만 예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 성읍 베크시타에 주고 산 제단에서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외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바로 세겜 땅에서 살게 될 1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삶으로 드려질 예배를 원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한 번에 목소리 높이는 예배는 잘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와 그의 아들들과 자녀들은 삶에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엘 엘로의 반세호.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각자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이 한 시간 안에서의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예배를 보고 싶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말입니다. 여러분과 자녀와 대화하는 그 대화의 자리에서 그 예배자를 보고 싶을지 모릅니다. 육체의 할례를 입은 것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입어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내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아들이라고 하는 구별된 정체성과 삶의 기준과 마음가짐으로 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 시작되는 추석 명절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첫사랑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됨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거룩함으로 지킬 수 있는 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양육의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입은 성도됨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예수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첫 마음 가지고 그리고 내게 주신 마음의 할례를 입은 거룩한 적색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약속된 아름다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잠잠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부짖어야 할 때입니다.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나도록, 우리 가정이 살아나도록, 나 인생에 잃어버렸던 첫 마음, 첫사랑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나의 발걸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뛰는 가슴이 있으십니까? 엘 엘로의 이스라엘을 외쳤던 그 아름다운 제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예배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 곱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고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입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구별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덮어주셔서 나를 정금처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함의 고백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그 비참한 마음 그 알 수 없는 답답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두려워 떨 때 내가 찾는 건 주의 이름입니다. 주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시나니 나를 알려나신 후에 내가 오직 그가 나시나니 나를 알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손을 들어 고백해볼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가시나니 나를 알려나신 후에 내가 종금같이 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세겜 땅에 걸어왔던 것은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이 세겜 땅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소망의 마음 그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세겜 사람들과 같은 의복을 입고 그들의 삶에 동요되어 살았던 야곱의 안타까운 처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딸 디나의 비극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결과였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야곱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침묵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요동치며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여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매달리며 애통했던 그 야복강의 나루토의 마음처럼 우리를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을 사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이었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슬픔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야곱의 인생의 이 비참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세상과 기웃거렸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빼앗겼던 우리의 딸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눈물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마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가슴 뛰는 마음, 가슴 설레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 결단과 다짐했던 아름다운 마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추억도 아름다움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어려움에 노래하여서 우리에게 근심이 덮었고 우리에게 슬픔이 덮었습니다.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로 초대하신 주님,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땅의 삶이 곤고하고 힘에 겨워 이 땅의 기준과 그 표준으로 살게 되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도 잃어버린 채 무딘 마음으로 살아가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선물해 주셨는데 가정의 웃음이 사라지고 가정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게는 소중한 일터를 주셨는데 그 일터 가운데 사명이 사라지고 오늘 하루하루 내게 소중한 삶을 주셨는데 무기력한 채 하나님 슬픔 중에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빚어가시고 베델에서 야곱을 부르시며 깨우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자녀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했던 우리 입술에 다시 한번 기도가 채워주고 눈물이 채워주고 감격이 채워주는 찬송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기력함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울함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픔 대신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어야 될 의복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빈 그물, 나의 빈 배 위에 나의 그물을 던져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간청했던 베드로의 심령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주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가족들을 만나는 우리 교우들의 그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아픔의 상황 속에서 가족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며칠 전, 바로 불과 얼마 전 부모님을 여인 하나님, 그래서 이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슬픔 속에 있을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떠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며 부모님과 가족들과 마주할 수 없는 그 슬픔에 하나님, 남은 가족들이 그런 애잔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만나고 싶지만, 해외에 있고 멀리 떨어져 있어 손잡고 싶지만, 같이 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의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이 깨어짐을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가련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중에도, 발견할 수 없었던 아픔 속에도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소중한 첫 마음,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언약의 거룩함,
부여잡고 가정을 향하여 삶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당신의 소중한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